mucho.
제가 손님을 한 분 모시고 왔어요. 그 한동환 우리 선생님인데 PMP 그 현재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고 PMP도 따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알기로는 위기관리 기술사도 RMP 네, 그것도 따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그 좀 좋은 얘기 좀 많이 해주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한동환이라고 하고요. PM 쪽으로 강의를 한 8년 정도 지금 하고 있고 직업은 이제 PM 강사입니다. 그럼 이제 한 2년 정도 대학원 겸임 교수도 했었는데 제가 그 이석주 교수님을 몇 년 전에 이제 뵙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보통 이제 글로벌하게 보면은 PM 그 공식 학위 과정이 학사보다는 이제 석사나 박사 과정 쪽으로 많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석사 위주로 되어 있는데 학부에서 PM 과정을 하는 케이스가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게 이제 많은데 교수님이 이제 학부생들 대상으로 PM 과정을 개설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고 뜨거워가지고 학생들의 열의가 너무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나요? 그래서 뭐 어떤 학생은 나는 평생 PM을 직업으로 삼겠다 뭐 이런 사람도 나왔다고 하는데 혹시 여기 있어요? 있으면 저랑 연락 주세요. 저도 평생 직업을 PM으로 하기로 저도 결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하면 이제 좋은 일들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웹사이트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웹사이트인데 pmpcafe.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이제 2003년도에 제가 PMP를 따고 나서 만든 웹사이트인데 회원이 지금 한 3만 2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웹사이트의 대부분 회원들은 각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과장급이 좀 많고요. 교수님도 계시고 뭐 의사도 계시고 여러분들 지금 거의 중간고사 정도까지 수업을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PM이라는 게 이게 어떤 특정 산업 분야에 그 상관없는 지식이라는 거 이제 아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카페에 있는 회원들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카페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요번에 이 과정을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현업에서 프로젝트 관리자로 뛰고 있는 사람들한테 학부생들이 얼마만큼 이제 PM에 대해서 열을 갖고 공부를 하는지 좀 알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한번 찾아뵙겠다고 했는데 학기초에 오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배운 게 별로 많지 않아서 뭐 이렇게 얘기할 거리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불이 붙었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얼마나 이제 불이 붙었는지 한번 확인하려고 왔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저랑 뒤에 계신 분하고 오늘 이제 과정을 좀 취재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수업에 방해 안 되게 제일 뒤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끝나고 아마 교수님 몇 분 정도 제가 소개를 해주면 저랑 이제 그 동영상 인터뷰를 해서 카페를 좀 올릴까 생각 중인데 혹시 지원하실 분 있어요? 나 진짜 인터뷰 하고 싶다. 보통 이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사진 돌아다니면서 좀 찍을 거예요. 그 같이 오신 분은 혹시 뭐 신용불량이라든지 뭐 있어요? 그 한솔 인트큐브라는 컴퍼니가 있는데 거기 차장님이세요. 그 저희 카페 이제 운영진인데 굉장히 그 IT 모바일 쪽으로 굉장히 전문가시고 PMP도 일찍 땄고요. 저도 이제 2002년, 2003년도에 PMP를 땄는데 제가 듣기로는 뭐 CAPM 그 스타디 그룹도 생겼다고 들었고 여러분들 이제 PM 쪽으로 많이 공부하는 것 같아서 이제 취재하려고 왔는데 괜찮으시죠? 네. 네. 그래서 평상시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언론사에서 온 거 아니고요. 조금만 이제 개인 커뮤니티 웹사이트에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소개하고자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고 나중에 교수님 이제 한 몇 명 좀 인터뷰 찍어주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들어가지고. 오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가 그냥 바깥에서 너무 지나치게 그지? 소문을 냈나 보지? 그래 사실 그 PM을 가리키는 학교가 많지 않아요. 학부에는. 그래서 요즘에 그 하여튼 대학교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한테 강의 요청이 오고 있어.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전남대학교 가가지고 전남대학교에서 강의를 했고, 그래서 PM 밸류와 이제 PM 커리어 그래가지고 PM이 얼마나 기업에게 도움을 주고 또 사회에게 도움을 주고 뭐 개인에게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PM을 자기의 어떤 경력의 한 옵션으로 삼았을 때는 어떠한 케이스가 있느냐 하는 거를 가지고 막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쪽에서는 여러분들을 무지하게 부러워하고 있어. 왜 부러워할까? 응? 이렇게 강의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거기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게, 걔네들은 무지하게 행복하는데 여러분들은 행복한 느낌이 별로 없잖아. 그치? 그래서 뭐 하여튼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한동환 선생님은 진짜 PM을 시작은 내가 조금 먼저 했을 것 같은데, PMP는 나보다 먼저 따시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PMP 카페라는 그런 거를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도 이 PMP 카페를 아까 얘기했듯이 2003년에 만드시고 지금 한 3만 2천 명 정도 되는데, 나도 PMP 시험 볼 때 솔직히 PMP 카페 가가지고 기출제 문제 이런 거 다 거기 보면 사람들 소감 나오잖아. 예, 그거 보고 그리고 좀 준비를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패스한 것 같아. 근데 아마 이제 내가 우리 한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린 게 CAPM도 한번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CAPM 카페도 아마 조만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뭐 일정 관리까지 했죠? 그죠? 예, 일정 관리에 대해서 뭐 그 지금까지 한 거 중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뭐 자꾸 열어봐야지 질문이 돼? 별 애로사항이 없어? 자, 그러면 얘가 없네? 몇 개가 없네? 반장님? 반장 아직 안, 이거가 몇 개 없다 야. 색깔 좀. 우리가 AOA 얘기했죠? 네, 예, AOA가 뭐예요? Activity on Arrow. 그 다음에 AON Activity on Node. 이거 차이가 뭐예요? 이제 이러면 번개 시험 한번 본다. AOA는 노드 두 개를 걸쳐서 화살표로 나타낸 거고, 그지? AON은 액티비티가 노드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죠? 얘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precedence diagram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폼으로 보여준다고 그랬지? 박스 폼으로 보여준다고 그랬지? 자, 그럼 프리시던스 다이어그램하고 AOA가 같아? AON이 같아? AON이 같다고 얘기를 했지. 근데 요거의 차이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 얘는 릴레이션십이 디펜던시가 뭐만 있다고 그랬지? 그렇지. finish to 그지? 네, finish to start 네, 릴레이션십만 갖고 있는 거고 얘는 몇 개의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네
개의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 네 개의 릴레이션십은 뭐예요? finish to start 그 다음에 네, start to start finish to finish 그 다음에 start to finish 이렇게 네 개가 있다고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여기 finish to start에 뭐 예를 들어서 FS3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뭐라고 얘기를 했지? 이 3가 뭘 뜻한다고 그랬죠? 렉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거를 불가피한 뭐라고? 불가피한 unavoidable unavoidable delay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네 개의 relationship 중에서 가장 제일 잘 쓰는 건 뭐라고 그랬어? finish to start 뭐? 그 다음에 뭐는 잘 안 쓴다고 그랬어? start to finish는 잘 안 쓴다고 얘기를 했지. 그 다음에 SS3 그러면 뭐야? 이거는? 시작하고 3일 후에 그 다음 걸 시작할 수 있다고 내가 얘기를 해줬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네 개의 우리가 디펜던시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배웠지? 그 다음에 longest path 뭐 critical path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longest path 뭐 critical path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계산을 해야 돼? 일정을 계산을 해야 돼. 그지? 일정을 계산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지? 스케줄 디벨롭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프로세스가 몇 번? 프로세스가 6.5지. 6.5의 산출물이 일정 계산표라고 얘기를 해줬지. 그지? 그럼 일정 계산은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구성된다고 그랬지? 일정 계산하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어? 뭐 열심히 써 이제 일정 계산하는 데는 전진 계산 방법이 있고 후진 계산 방법이 있다. 그래서 전진 계산 방법은 뭘 중심으로 시작하는 순서대로 우리가 일정을 계산하는 거고 후진 계산은 뒤에서 끝나는 순서로 우리가 일정을 계산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지. 기억나 안 나?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전진 계산에는 earliest start, earliest finish 그 다음에 후진 계산은 latest start, latest finish 이렇게 돼 있지. 그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지? 그렇지. float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전체 끝날 때까지 어떤 활동이 갖는 여유 기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일정의 지연에 영향을 주지 않고 활동이 갖는 여유율을 뭐라고 불러? total float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78페이지에 보면은 있어 없어? 일정표에 샘플이 있죠. 예. 그래서 토탈 슬랙, 토탈 플로트라는 게 두 번째 얘기를 했고 앞서서 얘기했던 포워드 패스, 백워드 패스가 역시 78페이지에 세 번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포워드 패스라고 돼 있지. 그지? 예. 그래서 포워드 패스는 뭐를 결정하는 거야? 얼리스트 스타트와 얼리스트 피니쉬를 결정하는 거고 백워드 패스를 레이티스트지 레이트 스타트와 여기 피니쉬인데 뭐 정확한 거는 레이티스트겠지. 그지? 레이티스트 스타트와 피니쉬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를 얘기를 하고 있어? 토탈 슬랙 또는 토탈 플로트 그 얘기를 했고 프리 슬랙이나 프리 플로트는 나중에 그거는 또 좀 더 설명을 하죠. 그렇겠고 우리가 다음에 퍼트에 대해서 설명했죠. 퍼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퍼트는 몇점 견적법이라고 얘기를 했지? 3점 견적법이라고 얘기를 했지. 뭐를 결정할 때? 일정을 결정할 때 우리가 3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정의 기준에 몇 가지가 있어? TO, TM, TP가 있지. TO, TM, TP가 있는 거지. 이 중에 어느 게 제일 길어요? TP가 왜 길어? 비관적인 거지, 그지? 가장 비관, 최악의 케이스니까 제일 긴 거지. 그 다음에 제일 빠른 거는 뭐야? TO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 햄버거 가게 갔어, 그지? 그러면 A라는 A라는 햄버거 가게와 B라는 햄버거 가게가 있어. 그 얘는 TO가 3분이야. 그 다음에 TM이 한 7이야. 그 다음에 TP가 한 25분쯤 걸려. 그 다음에 얘는 TO가 한 5쯤 할까? 그 다음에 TM이 한 8쯤 하고 TP가 한 11쯤 해. 그럼 우리는 어떤 햄버거 가게를 가야 돼? 왜 가야 돼? 왜 B로 가야 돼? 그렇지. 얘는 뭐예요? 최악의 경우 몇 분까지도 걸려? 25분이 걸리지만, 그렇지? 평균 시간은 얘가 빠르죠, 그죠? 그리고 얘는 아주 최 조건에는 빠르기도 하지만, 그래도 얘가 안정적으로 우리가 그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러한 TOTM, TP를 가지고 제일 우선적인 일자를 견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TE 해가지고 6분의 TO 플러스 4TM 플러스 TP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이건 무슨 분포를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계를 싹 내봤어. TOTM, TP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통계를 딱 냈더니 이게 베타 분포를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쪽이 TO고 이쪽이 TP고 이쪽이 제일 많잖아, 그치? TM이 되잖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인 거는 어느 포인트야? 6분의 TO 플러스 4TM 플러스 TP 되는 게 가장 안정적인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퍼트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퍼트를 한번 봐봐. 자, 7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PERT is a network analysis technique이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자, 몇 개 포인트 using 3-point estimate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런데 이 PERT는 어느 때 사용을 하냐면 PERT is used to estimate project duration. Project duration을 견적할 때 사용하는데 어느 때? There is a high degree of uncertainty. 막 불안할 때 우리가 이거를 사용을 한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럴 경우 우리가 이거 굉장히 일이 불확실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럴 경우 우리가 3점 견적법을 사용을 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지. 아 이거 빨리 하면 며칠 걸려요?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가 되더라도 며칠 걸려요? 보통 며칠 걸려요? 이렇게 물으면은 TO, TM, TP가 되면서 가장 우수한 견적일이 이 베타 여기 가장 우수한 견적값이 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여러 개의 공기를 가지고 통계 분포를 해본 거예요. 했더니 여기가 가장 안정된 값이 나오더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맨 밑에 75페이지 네 번째 보면 we can then use some formula to calculate some average 그렇게 얘기 나오죠. 예. 그래서 이 다음 공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정에 제일 우선적인 날짜로 사용을 한다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계속 퍼트 캘큘레이션이 76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우리가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죠. 그죠? 네, 크리티컬 패스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지? 어? 롱기스트 패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또 뭐가 계획할 때는 플로트가 있어 없어? 플로트가 없지. 그래서 우리가 일정 계산을 했을 때 플로트가 없는 걸 연결하면 무슨 패스가 된다고? 크리티컬 패스가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여유 기간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그 활동이 크리티컬 패스에 걸려져 있는 활동이 늦어지면 전체 기간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전체 기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연이라는 영향을 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티컬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죠? 위험한 또는 중요한 우리가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크리티컬 패스는 우리가 롱기스트 패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롱기스트 패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얘기를 했지만 보통 우리가 계획할 때는 그죠? 계획할 때는 슬랙이나 플로우트가 0인 거를 우리가 크리티컬 패스라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통제 기간에 들어가면 우리가 플로우트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죠.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일정을 고정해 놓고, 그지? 일정을 주어진 일정을 고정해 놓고 거기다 맞춰 놓고 우리가 했을 때 슬랙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크리티컬 패스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예. 자,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아까 얘기를 했듯이 이제 크리티컬 패스가 그죠? 예, 크리티컬 패스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가 일정을 단축해줘야 되잖아. 그지? 단축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해줬어.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해줬어. 자,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79페이지 보면 shortening the duration.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8시간 일하는 거 집에 안 가고 그지? 퇴근 안 하고 우리가 잔업을 통해 가지고 잔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시간이 좀 단축될 수가 있지. 약한 우리가 공정이 뭐 이거에 대한 효과는 그죠? 네, 공정이 한 10 내지 15% 정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이 또 뭐가 있어요? 두 번째 게 크래싱 액티비티라고 돼 있죠. 그죠? 크래싱이니까 크래싱이니까 이거는 뭐냐? 막 자원도 드리고, 그죠? 막 그 늦어지니까 어떻게 돼? 사람도 막 집어넣고, 그러니까 기본에 기본 우리가 갖고 있는 일정표의 작업의 선후행을 바꾸지 않고, 작업의 선후행을 바꾸지 않고 일정을 우리가 이제 단축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일정표에 보면 우리가 이제 TOTM 만약에 우리가 퍼트로 쓴다고 그러면은 얘가 며칠까지 단축될 수 있는 거야. 얘가 몇 시 5 뭐 햄버거 먹을 때 5분까지도 단축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단축되는 그러한 조건이면 그죠? 우리가 얼마만큼 줄일 수 있다는 그러한 여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크래싱이라는 얘기는 프로젝트의 일정표를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작업의 선후행을 변경시키지 않아. 프로젝트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의 선후행을 그대로 지키면서 우리가 활동에 대한 뭐만 바꿔주는 거예요. 리소스를 더 투입하고 해가지고 일정을 단축해 나는 방법을 크래싱 액티비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쇼트닝 같은 경우에는 그죠? 뭐 한두 개 정도의 활동 정도를 우리가 주면 되는데 크래싱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활동을 우리가 다 그 일정표에 맞추기 위해서 모든 활동을 다 줄여야 되는 그러한 케이스죠. 그 다음에 패스트 트래킹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우리가 작업의 선후행을 연결한 거를 얘를 어떻게 하냐면 패러럴이나 아니면 오버래핑이에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응? 네트워크를 건드리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뭘로 릴레이션이 돼 있어? finish to start로 돼 있잖아. 그지? F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아 이게 일정이 늦어지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알량한 생각을 하는 거지. 그지? 얘하고 얘를 무슨 릴레이션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하는 거를 얘가 어느 정도만 끝나고 나면 내가 답할 수 있게끔 한다. 이건 릴레이션을 바꾸는 거잖아. 그지? 일정 계산을 다시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럴 경우에 패러렐이나 오버래핑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갖고 있는 프로젝트의 선후행 관계를 뭐 한다? 바꾼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패스트 트래킹으로 가게 되면 말은 영어 단어는 멋있지. 그지? 패스트 트래킹이 멋있지만 실제는 굉장히 위험한 케이스다. 그래서 패스트 트래킹으로 바뀌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무슨 관리를 시작을 해야 돼? 위기 관리를 시작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권하지 않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정 단축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티컬 체인 스케줄링은 요거는 우리가 좀 뒀다가 다음에 좀 하고 오늘은 프로젝트 코스트 매니지먼트 쪽을 가기로 합시다. 자꾸 저기에 뭐가 찍히니까 자꾸 강의가 긴장이 되네. 어저께 유태영 박사님하고 유태영 박사님이라고 그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 벵구리온 대학에서 거기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새마을 운동을 하신 그분이 어저께 이제 그 최고의 과정에서 어제 뵈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분한테 이제 강의를 듣고 나서 뭐 어제도 또 갑자기 또 이 TV 카메라를 들이대더라고. 소감을 그랬더니 오늘도 또 이렇게 하니까 조금 그랬나요? 자, 프로젝트 원가 관리예요. 프로젝트 원가 관리예요. 어제 그 유태영 박사님이 뭐 준 큰 거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뭐 그분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 인생의 비전을 갖고 내가 뭐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비전을 가져라 첫째. 그 다음에 비전을 갖고 그거에 관련된 로드맵을 만들면 로드맵이 알지? 로드맵이 뭐야? 지도. 지도를 만드는 거지.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만들면 이미 그거는 달성될 수 있는 거랑 거의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참 인상적이었던 게 이 어디인지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산골에서 그 학교를 다녔대요. 그리고 집안이 학교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래. 그래서 18살에 중학교를 마쳤다네. 18살에 중학교를 마치고 이렇게 해서는 고향에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실 때, 노숙자 생활을 하셨는데 그 자기가 그 아 이제는 이렇게 가지고는 진짜 내 꼴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자기의 비전을 비전을 다시 설정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뭐 절실한 신앙인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까지 갔는데 이스라엘에서 석사 박사를 해가지고 나오려면은 8년 정도 걸린다네. 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기록을 깬 사람이 없대요. 4년 만에 석사와 박사를 끝마치고 35살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새마을운동을 만든 분이에요. 새마을운동. 그 새마을운동의 가장 큰 거는 뭐냐.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주요 테마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번에 장충체육관 알지? 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장충체육관 누가 지었어? 장충체육관도 우리는 옛날에 질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 그래서 그 기술을 누가 했어? 거기 가보면 주춧돌에 가보면 필리핀에서 했다고 돼 있어. 우리는 그거 만드는 기술도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못 살았었거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필리핀 사람들을 가정부로 두고, 그지? 뭐 영어 선생으로 가정부 및 영어 선생으로 두고 뭐 그야말로 막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새마을 운동 어떤 그 긍정적인 사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데서 우리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걸 꼭 학생들한테 전해주세요라고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학부로 강의를 한다니까 제발 학생들이 꿈을 갖고 좀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비전을 갖고 로드맵을 내가 어떤 단계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첫 시간에 비전잉 했어 안 했어? 했지? 예, 그 다음에 20대에 뭐하고 30대에 뭐하고 40대에 뭐하고 이러한 식으로 반드시 아마 여러분들이 하면 아주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원가 관리 페이지 81페이지 자, 원가 관리의 프로세스는 몇 개? 박스가 몇 개 돼 있어? 가운데? 세 개로 돼 있어. 그 중에 계획이 몇 개? 계획이 두 개. 그 다음에 실행이 있어 없어? 실행이 없지. 그 실행은 어디서 한다고 그랬지? 다음에 그거 시험에 내야 되겠다. 이 실행을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 통합관리의 실행으로 넘어간다고 얘기를 해줬지. 그러면 우리가 일정관리에서도 실행이 있어 없어? 실행 프로세스가 없지. 그지? 범위에도 실행관리가 있어 없어? 없지. 그건 다 어디에서 해? 통합관리의 통합관리의 실행관리 프로세스에서 한다고 얘기를 해줬죠. 자, 그래서 계획이 두 개다. 계획이 두 개다. 그 다음에 통제 이렇게 되는 세 가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거는 원가 추정. 영어로는 cost estimating이라고 얘기를 해요. cost estimating. 그러니까 우리가 견적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통상 estimating이라는 건 견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산 확정은 견적이 된 걸 가지고 어떻게 돼?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걸 확정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예산 확정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러면 원가 통제라는 건 뭔 뜻일까? 우리가 통제의 의미를 내가 지난번에 설명해 줬죠? 통제는 어떤 의미? 계획한 대로 실행하지 않아서 차이가 있을 때, 그지? 우리는 통제를 하지. 그래가지고 어떤 통제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 실행이 틀리면 고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지정 조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얼마만큼 쓰기로 했는데 그 돈보다 많이 쓰거나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걸 왜 많이 썼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통제를 통해서 조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개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세 개의 프로세스. 그 중에 두 개의 프로세스가 계획 프로세스고, 네, 그 다음에 한 개의 프로세스가 통제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거에 대한 산출물이 뭔가를 한번 보자. 그거에 대한 산출물, 원가 추정에 대한 부분은 하나하나 활동에 대한 원가 추정이에요. 그 산출물을 한번 체크를 해봐. 뭐라고 돼 있어? 활동에 대한 원가 추정이 있겠지? 활동에 대한 원가 추정이 있어. 그 다음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죠? 예산이 확정이 되면,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뭐가 나오는가? 산출물로 총 예산 버지팅이 우리가 결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잘 보면 하나 우리가 활동이라는 게 이게 하나 활동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활동마다 이 돈을 견적을 하고, 그다음 우리가 예산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활동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전체 예산으로 확정을 해놓고 그 예산에 맞춰서 다시 우리가 비용을, 그지? 하나하나 우리가 할당을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거죠. 자, 그게 우리가 8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이제 82페이지에 82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비용 견적의 방법이라고 얘기 나오지. 그래서 거기에는 지난번에 이거 했어 안 했어? 낙서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지. 비용을 견적할 때는 우리가 크게 원가를 견적할 때는 크게 몇 가지 방법이 있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에서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건 뭐야? Rough order of magnitude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사람한테 전화 보고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아, 이 일 하려면 며칠 걸려요? 3일이면 돼. Rough order of magnitude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실행할 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지? 뭐 할 때 사용을 하는 거야? 그렇지. 차토에도 사용을 할 수 있고 SOW도 사용할 수 있고, 아직 실행이 실행을 결정하지 않고 의사결정의 하나의 방편으로 대안을 평가하는데, 대안 평가하는데 우리가 바텀업을 사용을 하면 안 돼, 그지? 대안 평가하는데 뭐 한 3개월씩 걸려, 그러면 그건 대안이 아니지, 그지?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뭐라고? Rough order of magnitude. 그래서 ROM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Rough order of magnitude. 그래서 project life cycle에 very early라고 돼 있잖아, 그지? 초창기에 사용을 하는 거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도는 마이너스 25에서 플러스 75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롬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 롬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주로 묶거나, 그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중요한 지표, 그지? 중요한 지표를 가지고 뭐 그 지표를 지표에 대한 비율로 우리가 뭐 이건 며칠이 걸릴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10평방 10입방메타인데 어떤 일이 10입방메타인데 5일이 걸렸어. 그러면 이 지금 현재 나온 게 보니까 20입방메타야. 그지? 응, 20입방메타면 며칠이 걸리겠어? 11이 맞아 틀려? 틀리지. 해봐야 알지. 그지? 응, 정확한 거는 이건 그냥 이러한 식으로 산술적으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따져보는 거야. 이건 해본 거고, 그지? 예, 이러한 중요 변수들을 가지고 막 이러한 식으로 예, 우리가 따져주는 거를 우리가 rough order of magnitude. 그래서 통상적으로 예,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뭐 심지어 뭐 어떤 때는 뭐, 이 뭐 2시간 사장이 뭐 위에서 야 그거 좀 빨리 좀 데이터 좀 갖고 와. 그러면 그냥 막 물어가지고 우리가 그 데이터를 그게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거를 할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Rough order of magnitude고 그 다음에 budgetary 요거는 예, 요거는 좀 그래도 한 일주일 또는 그저 한 2주 정도 우리가 좀 그래도 꼼꼼하게 좀 따지는데 실행을 아직 전제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실행을 전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행을 전제로 할 때는 우리가 뭘 사용을 한다고? definitive를 쓴다고 그랬지. 그래서 definitive를 이거는 꼼꼼하게 하나하나 우리가 따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하나하나 미주얼 고주얼 따진다고 그래서 bottom-up이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비용을 우리가 견적하는 형태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우리가 없어. 어떤 방법을 써? 나한테 주나 하는 거야. 어? 교수님 시간 이거 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그럼 나는 뭐 가지고 얘기를 해? 그치. 내가 과거에 했던 경험 가지고 얘. 교수님 홈페이지 하나 하려면 대충 어느 정도 걸려요? 그럼. 야 홈페이지에 뭐 네 그러면 뭐 올릴 게 그림이 몇 개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야 그 정도 되면 뭐 한 3주 걸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바로 뭐야? Rough order of magnitude야. 그 다음에 버저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뭔가를 좀 갖다 놓고 그치? 자료를 갖다 놓고 하나하나 조금씩 따져보지만 뭐 아주 디테일하게 실행을 전제로 하지는 않지. 그래서 버저터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정도를 가지고 있어?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25야. 이거는 우리가 뭐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좀 대안을 평가하는 과정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쓰는 게 버저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이거는 한다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우리가 비용 견적하는 방법은 definitive를 쓰는 거다. 어느 정도로 정확해?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10%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why done 이라는 쪽에 보면 버저터리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 어디에다가 이 돈을 집어넣어? 버젯 플랜에다가 돈을 집어넣을 때. 그 다음에 definitive는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상세한 자료. 그 다음에 actual cost를 견적할 때 쓰는 그러한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페이스마다 이 에스티메이팅에 대한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게 그 다음 페이지 8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느 때가 제일 중요하겠어? 이니셰이팅 때가 중요하겠어? 아니면 플래닝이 중요하겠어? 응? 어느 때가 중요하겠어? 이니시에이팅 때가 우리가 자세하게 해야 돼? 플래닝 때 자세하게 해야 돼? 그치? 이니시에이팅 때는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건 뭐야? 이해관계자가 누구고? 그치? PM을 우리가 정해주고 대략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 거고 돈은 어떻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이 일을 했으면 좋겠고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정도인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지. 그지? PM을 정하고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정도는 그렇게 별로 요구되지 않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수치는 그 밑에 가보면 어디에 있어요? 플래닝 중에서도 어느 단계? 디테일한 단계. 하나하나 하나하나 착실하게 우리가 따질 때, 개념 잡을 때는, 개념 잡을 때는, 그죠? 네. 플래닝 중에서도 개념 잡을 때, 우리가 개념 정확하게 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냥 개념만 잡을 때는 마이너스 10부터 플러스 25. 그 다음에 그 개념을 가지고 예비 계획을 세울 때, 프렐리미너리를 세울 때도 뭐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25. 근데 이제 예비 개념을 잡고 우리가 실행 쪽으로 우리가 갔을 때 어떻게 돼요? 상세해질 때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10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임플리멘테이션에서는 어떻게 돼요? 디테일하게 플랜 잡아놓은 대로 그냥 끌고 가는 거잖아. 그지? 예, 그 한도 내에서 끌고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비용에 대한 정확한 값을 우리가 견적할 수 있다. 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플랜은 어떤 정도의 레벨일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플랜이 뭐지? 뭐의 산출물이지? 야, 저기서 다 보이는데 좀 대답도 좀 잘 해봐. 응? 평소에 잘 하더니 왜? 통합관리의 4.2의 산출물이지. 그치? 그 다음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플랜이 끝났어. 그럼 그 다음에 뭘 한다고 그랬지? 실행을 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의 우리 에스티메이션, 거기에 나오는 돈의 비용의, 예, 비용의 수치는 어느 정도의 정도를 가지고 있어? 응? 얘는 데포니티브야. 어? 응, 데포니티브야. 차터는 어느 정도야? 차터는 롬이야. Rough order of magnitude야. 응? 여기서 마이너스 25부터 플러스 75야. 응? 그러니까 숫자는 정확치 않아. 원가에 대한 숫자는 정확치가 않아. 자, 프로젝트 스코프 스테이트먼트는 어느 정도 될까? 거기에 나오는 숫자는? 어? 그거는 버젯타리 정도 되겠지. 그지? 자, 이해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가면 비용을 견적하는 방법이 있어. 아까는 조금 전에 건 비용 견적 형태고, 그지? 그 다음에 비용 견적 방법이 있어. 지금 우리가 프로세스 뭐에, 지금 어떤 프로세스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있는 거지? 비용 견적, 그치? 활동의, 예, 코스트 에스티메이팅 하는 거지. 7.1 프로세스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아, 에스티메이팅을 했을 때 우리가 시간이 없고 뭐 어느 정도 정도가 필요하고 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돈이 들고에 따라서 우리가 에스티메이팅 하는 형태가 바뀌어지는 거를 얘기를 해줬고, 그지? 그게 에스티메이팅 형태 82페이지에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코스트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8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지. 83페이지 Estimating Accuracy라고 나와 있지. 그 다음에 이제 Estimating Methodology.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탑다운 방법하고 바텀 업 방법이 있지. 그러니까 탑다운은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대충 막 찍어서 얘기하는 거야. 아, 뭐 그거 저기 뭐야 강원도에 집 한 채 지면 어느 정도 들어? 어, 그럼 뭐 평당 뭐 한 250 들지 않겠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럼 우리가 몇 평이지? 뭐 한 48평 되잖아.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250 곱하기 48딱 나오잖아. 그지? 그러한 식으로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 톱다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응? 그럼 바텀업이라는 건 어떤 게 있어? 바텀업은 어떻게 해? 도면을 딱 보고, 그지? 거기에는 뭐 얼마짜리 통나무가 몇 개, 뭐 그지? 부엌에 뭐 싱크대는 어떤 거, 뭐 그지? 배관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다 견적을 해가지고 우리가 비용을 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바텀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 탑다운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넬로고우스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파라메트릭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예, 바텀업은 우리가 엔지니어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우리가 설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그거는 바텀업이에요. 자, 그래서 어넬로고우스하고 파라메트릭 두 가지가 있다. 어넬로고우스는 거기 보면 탑다운 에스티메이팅인데 뭐를 사용을 해? 엑스퍼트 저지먼트를 사용을 하는 거야. 전문가의 판단에 의한 거고 그 다음 파라메트릭은 뭐를 사용을 하는 거야? 수학적인 모델. 뭐 너무 멋있게 얘기를 했지 매스메디컬 모델링인데 이거야 이거. 12방미터가 5인데 20이면 얼마냐? 우리가 뭐 이거 B를 사용을 해가지고 하고 있지, 그렇지? 그러한 식으로 보는 거, 매스메디컬 모델링.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더 구체화되면, 그렇지? 더 구체화돼가지고 우리가 비용을 견적하는 그거를 우리가 매스메디컬 모델링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한 식으로 비용을 견적하는 방법을 뭐라 그런다고? 파라메트릭이지. 자, 그러면 어느 게 제일 시간이 짧겠어? 어넬로고우스지. 그 다음에 어느 게 제일 시간이 길겠어? 바텀업 방법이 길지. 그지? 뭐 심지어는 뭐 어떤 때는 견적 같은 경우에는 그죠? 한 두 달 정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바텀업은 두 시간에 걸려서 할 때도 있고. 파라메트릭 같은 경우는 보통 이틀 내지 3일. 그 다음에 뭐 바텀업은 한 두 달 걸려서 우리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돈도 없고 우리가 비용을 견적하는데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사람도 없어. 어떤 방법을 택해야 돼? 돈도 없고 뭐 이거를 계산할 만한 사람도 없고 시간도 없어. 그럼 어떤 방법을 해야 돼? 안 들려. 어넬로 고우스. 분석적인 방법을 우리가 쓰는 거지. 그건 뭐만 있으면 돼? 전화기 한 대면 되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맨날 얘기를 해. 너희들이 사회에 나가서 취업을 해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늘 전화해라.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뭐 이틀, 3일 밤새고 뭐 난리를 치잖아. 그지? 근데 정확한 거는 누구한테 전화하면 알아? Expert Judgment잖아. 그지? 아, 그런 프로젝트를 나는 해봤으니까 누구보다도 정확한 값을 줄 수가 있지. 그지? 그래서 시간이 없고 돈도 없고 그냥 사장이 빨리 알아오라고 그러고 그럴 때는 우리가 뭐예요? 어넬로고우스. 그럴 때는 정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롬이지. 그치? Rough order of magnitude지. 근데 뭐 그래도 시간은 한 2, 3일 있고 어? 그래도 뭐 좀 중요한 데이터들이 조금 조금씩 있어. 근데 그게 실행을 좌우하지는 않아.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를 좀 알고 싶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 도면을 도면이 아니라 집에 조감도를 갖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걸 그거에 대한 거를 이러한 집을 짓을 때 대한 비용을 견적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렇지? 앞에는 아 뭐 강원도 산골에서 48평 짓는데 돈 얼마 들어? 통나무를 짓려고 그래. 그럼 그냥 어 뭐 한 2억.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있는 거야? 조감도가 있는 거지? 예, 집이 그려져 있는 사진도 있고 막 그래. 그럼 그거 보면 창문이 몇 개가 있고 방이 몇 개가 있고 그지? 대충 뭐 어디에 뭐가 중요한 것들이 다 보이잖아. 그럼 그거 보고 야, 이 정도 되면 뭐 한 8억 들지 않겠어?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계산을 따박따박 해낼 수 있는 거지. 그걸 뭐라고 해? 파라메트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파라메트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면 매스메디컬 모델링 그게 키워드예요. 그 다음에 바텀업을 하려면 오 우리가 제일 친한 단어가 하나 있지. 그렇지, 그렇지. 그게 이제 WBS가 나오는 거야. 작업 일을 정의를 하고, 그렇지? 예, 그 다음에 그 일을 누가 할 거고 뭐하고 뭐하고 이런 게 다 돼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하나 밑주알 고주알 우리가 하나하나 따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바텀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컴퓨터라이즈드 툴이라고 컴퓨터라이즈드 툴 컴퓨터에 돼 있는 게 있어. 뭐 컴퓨터는 그게 관련된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한 툴을 써가지고 대충 우리가 프로젝트의 비용을 견적해 나가는 네, 그러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컴퓨터라이즈드 할 때는 뭐 어날로그도 있고 그죠? 바텀업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파라메트릭도 쓸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소프트웨어에서 간단간단하게 우리가 비용을 견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러니까 비용 견적의 우리가 형태와 비용 견적의 방법이에요. 사실은 내가 PM 일기 때는 이렇게 PM 코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자세하게 안 가르쳐줬어요. 그냥 코스트에 그냥 그냥 여 옆에 variable cost, fixed cost, direct 이거 있지 그것만 하고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실무 나가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코스트 매니지먼트. 프로젝트에 돈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 엄밀하게 하면 프로젝트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 뭐야 내가 3기부터는 이 코스트를 무지하게 많이 예, 많이 보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스트 에스티메이팅에 대한 방법론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리어블 코스트가 있고 그 옆에 84페이지 보면 뭐가 있어? 고정비하고 픽스드 코스트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고정비라고 불러. 그다음 variable cost는 뭐야? 변동비라고 불러. 그래서 그러면 variable하고 fixed를 같이 묶어놔. 그 다음에 direct cost가 있고 그 다음에 indirect cost가 있어. 이건 직접비라고 부르고 direct cost는 직접비라고 부르고 indirect cost는 뭐라고 불러? 간접비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 고정비 같은 경우에 정의가 어떻게 돼 있어요? Do not change over time. 시간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아. 그걸 우리가 고정비야. 그래서 집 전세 같은 거지. 근데 그것도 시간대 따라서 변하잖아. 하지만 우리가 그 기간 중에는 안 바꾸지. 그 다음에 variable cost는 뭐예요?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생산 활동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variable cost, 변동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변동비 같은 경우에는 생산 뭐 생산 대수 곱하기 뭐 하나에 관련된 비용이 얼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곱해 가지고 우리가 전체 변동비를 측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 고정비라고 불러. 그 다음에 direct cost라는 게 있어. direct cost라는 거는 프로젝트 활동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프로젝트 활동,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직접비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 직접비에는 직접비에는 뭐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 학교에 올 때 직접비 뭐가 있어? 차비, 그지? 식사비. 그것도 공부를 위해서 먹을 때는 그거 직접비고, 그지? 친구하고 놀 때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간접비지. 그러니까 집을 질 때는 뭐 자료비, 재료비, 그지?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인건비, 노임, 인건비. 또 뭐가 있나? 뭐 그러한 게 이제 우리가 대표적이 되는 거지. 그 다음 인디렉트 코스트는 뭐야? 뭐 인디렉트 코스트는 직접 활동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광열비. 우리가 뭐 이제 그 현장에다가 해놓고, 그지? 쓰는 전기료, 뭐 그다음에 뭐 가스료, 그다음에 또 뭐 있어? 뭐 먹는 회식비, 그다음에 복지비, 뭐 이런 거 있지, 그지? 그런 것들이 주로 인디렉트 코스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디렉트 코스트하고 인디렉트 코스트의 차이는 뭐냐? 인디렉트 코스트 같은 경우에 디렉트 코스트는 아까 뭐에 비례한다고 그랬어? 베리어블 코스트처럼 생산량에 비례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디렉트 코스트 같은 경우는 날짜가 지나면 지날수록 디렉트 코스트는 어떻게 돼? 증가하지, 그지? 인디렉트 코스트는 어떻게? 날짜하고 관련 없이 일정한 거지. 물론 우리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계약 일자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지연되는 부분은 비용이 초과가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디렉트 인디렉트 코스트에 대한 부분을 코스트 타입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우리가 버지팅 쪽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을 프로젝트에 대한 돈을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확정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돼? 과연 이 돈이 이 프로젝트가 합리적이냐?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기간에 과연 이 돈으로 끝날 수 있는 거냐?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거를 얻을 수 있는 거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Feasibility Study, 타당성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파이낸셜에서 그 가장 잘 쓰는 그러한 방법이 페이백 어널리시스, 회수 기간법이 있고, 그 다음에 넷 프레젠트 밸류가 있어. 현재 가치법이라고 얘기를 해. NPV. 그 다음에 자본 회수율 기법이 있어. 자, 페이백 어널리시스는 뭐냐? 회수 기간법에 내가 돈을 지금 1억을 들였어. 그런 다음에 내가 이 돈을 사업을 막 해가지고, 그지? 내가 막 수익을 들어 올렸어. 그래가지고 과연 내가 그 내가 들인 돈을 몇 년에 회수를 하느냐는 우리가 그 기간 그걸 가지고 회수 기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회수 기간법, payback analysis. 그러니까 그렇잖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는데 똑같은 1억을 들였는데 얘는 그 돈을 회복하는데 4년이 걸리고 어떤 애는 5년이 걸려. 그럼 어느 사업을 하는 게 나아? 4년짜리 사업. 그런 식으로 우리가 비용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payback analysis 여러분들 책에 보면 책에 보면 얘가 몇 페이지야? 86, 87, 88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림이 나오죠. 페이백 피리어드가 8만 5천 불인데, 그죠? 예, 제가 보면 8만 5천 불인데 처음 1년에 얼마를 우리가 회수를 돈을 받는 거예요. 수익이 1만 5천 불, 2만 5천 불, 3만 5천 불, 4만 5천 불 이렇게 해서 돈을 회수하는 거야. 어? 그렇게 되면 들어간 돈이 처음에 얼마야? 8만 5천이지. 그지? 그럼 처음 1년이 지나서 우리가 15,000불 수익을 얻었어. 그럼 얼마 아직 더 남았어? 7만 남았지. 그지? 그 다음에 25,000 했어. 그러면 이번에 아직도 얼마를 더 회수해야 돼? 4만이 되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에 35,000달러를 또 우리가 수익을 올렸어. 그럼 얼마 남았어 아직? 만 달러가 남았나? 아니야? 근데 틀렸지. 5천, 아, 만 달러네, 그지? 네, 그 다음에 이제 4만 5천이 그 다음에 얻었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회수가 몇 년 만에 된 거야? 네, 4년인데 여기에 보면은 회수 기간법 그러고선 몇 년 만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식적으로 계산하는 거지, 그지? 네, 그렇게 해서 3.2시간 만에 이 돈을 회수하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어떠한 비용에 대한 대안을 평가하는 것을 무슨 방법? 회수 기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페이백 피리어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오늘은 개념만 간단하게 해야 돼. 오늘은 너무 디테일하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파 안 아파? 머리가 아프고 이해도 안 가. 그지? 자, 그 다음에 net present value를 가봐. 자, 이거는 진짜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 Net Present Value는 요거만 하고 오늘 끝내자. 아까 8만 5천 불이라고 그랬나? 그지? 그 다음에 만이고 아니다. 여기지. 만 불이고 그 다음에 얼마야? 이 15,000인가? 15,000이야? 15,000이고 얘는 25,000이야. 그 다음에 얘는 35,000. 자, 얘는 뭐가 다르느냐? 아까 거는 페이백 피리어드는 그냥 돈만 가지고 따지잖아. 그지? 얘는 여기에 뭐가 있어? 이자율이 있는 거. 이자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페이백 피리드하고 넷 프레젠트 밸류의 차이는 이자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자율이 10%야. 10%가 우리 계산하기 제일 좋잖아. 그러면 얘는 8만 5천 불이잖아. 근데 얘는 1년 후의 가치가 1만 5천 불로 됐잖아. 그렇지? 그럼 이 대안을 우리가 평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이쪽 순으로 다 땡겨가지고 들어와야 되지. 그럼 얘를 1년 전에 15,000불이지만 15,000불을 1년 후에 얻은 거잖아. 그렇지만 얘가 실제로 이쪽으로 이 돈을 끌어오면 그 가치가 어떻게 돼? 얼마만큼 줄어들어? 그치, 이자율만큼 줄어드는 거지. 그지?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렇게 땡겨지고, 그지?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땡겨지고, 그지? 그러면 얘가 우리가 10%니까 어떻게 돼? 15,000을 그지 1 플러스 i 이자 일로 넣으면 요 가치가 일로 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25,000이면 어떻게 돼? 횟수가 몇 년이야? 단위로 보는 거니까 i의 제곱이지. 그지? 그러면 이 가치가 일로 오는 거지. 그 다음에 35,000은 이런 식으로 이 현재 이 미래의 가치를 어디로 다 땡겨오는 거야? 현재 시점으로 와서 우리가 비용에 대한 거를 평가하는 방법을 뭐라고? Net Present Value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 NPV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 Outflow, Inflow 해가지고 이 현재 이거는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89페이지의 그림을 봐봐. 투자를 몇 번 해? 첫 해에 한 번 하고 그 그림 봐봐. 투자를 몇 번 해? 첫 해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해부터 돈을 받아들이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해? 여기서는 outflow. 그 다음에 돈이 이제 들어오잖아. 그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inflow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다 우리가 어느 시점으로 다 끌고 와야 돼? NPV에는 0에 대한 시점으로 끌고 와서 우리가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요? 그거를 우리가 무슨 방법? net present value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현재 가치 계산법을 하면 결국 여기서도 이제는 payback 기간을
아니지.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나와야 돼? 프로젝트를 하면 수익이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 수익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야. 이게 기간이 얼마든지 간에 어느 시점으로 다 보는 거야? 평가가 현재 시점으로 다 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수익이 많이 나오는 놈으로 프로젝트가 우수하게 평가되는 거지.
서플러스가 높은 애들
그렇지. 그게 좋은 대안이지.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예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또 우리가 한번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 아직 완전한 게 아니야. 공지가 나갈 때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최종적으로 오늘 채점을 하고 다시 올려줄 테니까. 자, 수고들 했어요. 맞다. 잠깐. 두 사람 정도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그거 까먹었네. 성규, 바빠? 너 바로 있어? 진명아, 너 수업 있어 지금? 바로 수업 있어? 어? 안 불렀어.
얼마 정도부터 해야 돼?
3분. 그 다음에 준비한 3분 정도 걸리는데
오늘 거 목요일까지 올려준다고?
올려준다고?